욥기 15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난 우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풀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의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는 뭐 두 부류의 두 종류의 교사들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배우겠다라고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정면 교사와 반면 교사가 있을 뿐이죠. 정말 저분한테는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정면으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정면 교사가 될 것이고,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은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교사를 다 만나게 되죠. 누가 정말 배워야 할 사람이고 누가 배우지 말아야 할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준은 그러면 어디다 두냐는 것이죠. 누가 우리가 배울 만한 사람이고 누구는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까? 그 기준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고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절대적 기준에서 비롯되어야지 인간이라는 상대적 기준에서 비롯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연장자요, 그 당시에 그도 유명한 지혜자였을 텐데 그런 그 지혜를 세상적 기준에서 찾았기 때문에 오늘 욥에게 와서 욥을 질타하고 욥을 비난하고 욥을 나무라는 그런 이 또 다른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까진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이름으로 어리석게 가르치는 반면 교사가 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17발 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말이 좀 뭐 꼬여서 좀 듣기가 불편할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나한테 배우고 나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한테 배우거라, 나한테 들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말이 될 수 있잖아요. 나한테 배우라,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참 보통 이 교만한 아내들이 남편한테 내 말 제발 들으라 그러지 않아요? 잘 안 합니까? 여러분, 내 말 들으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의 말이면 들을 말이 몇 마디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사람이 지금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배운 것이 인생 중에서 보고 들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나이 들면 다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뭐 보고 들은 게 많으니까. 그리고 또한 자기가 또 선현들, 이 선조들로부터 배운 것도 더 많은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우리 대만이라는 곳이 다른 사람 외인들의 침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혜의 순수성, 지혜의 정통성, 지혜의 온전함을 지켜온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이 유장한 전통에서 나오는 이 지혜를 내가 들으면은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게서 들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만의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예. 그냥 뭐 역시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주어가 나라는 이유 때문에 그저 내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예. 자,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얘기는 내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지혜자의 입장에서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겠다. 내 말을 들어라. 너 왜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내가 내 궁금증을 풀어주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지혜, 참된 지혜라는 것은 남에게 뭐 강요하거나 설득하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설득되어야 할 게 그게 그 논리의 하나일 뿐이지 참된 지혜는 드러날 뿐이고 그건 감화를 줄 뿐이지 논리적인 설득이나 머리를 이렇게 뭐 승복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제일 피하는 게 뭐예요? 언쟁과 논쟁 아닙니까? 그 싸워봐야 실익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다 이게 뭐 논리적으로 설복될지 몰라도 감정적으로 승복이 안 되면은 결국 논쟁하고 나서 뭐 친구만 잃거나 사람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치려 들지 않고 설득하려고 들지 않고 또한 자기의 지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말하기를 악인들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정말 일평생 고통을 당할까요? 뭐 수명이 정해졌던 것까지 좋다고 치더라도 악인들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쭉 얘기를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신정론적 질문에서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그런 질문을 누구나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의인인데 고난을 받느냐, 이게 다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가에 관한 질문의 소산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 지경인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이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이런 고난을 왜 겪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뭐냐면 결국은 권선징악과도 같고 뭐라 그러나요, 인과론과 같다면은 그건 여러분 뭐냐, 원론적으로만 옳은 얘기예요. 우리가 신정론에 관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악이 징벌받고 선이 보상받는다는 것은 그건 궁극적인 얘기, 소위 말하는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구현되었을 때 그건 뭐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냐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 그 과정 중에 있는 거란 말이죠.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사의 큰 흐름 속의 한 부분에 있는 거란 말이죠.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곳, 그게 현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란 말이죠. 늘 현실은 하나님의 정의와 부딪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일반론적인 걸 가지고 인간의 고통, 인간의 고민, 인간의 괴로움을 이렇게 자꾸 일률적으로 한마디 맞는 키처럼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게 각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뭐 괴로우면 회개해라. 힘들다 그러면 기도해라. 일이 안 풀린다 성경 봐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직시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을 펼 이 기력도 없고 말이죠. 그 사람은 기도할 기력, 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그런 능력조차 안 되는 사람한테 우리가 자꾸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면 이게 하면 자꾸 짜증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지금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그런 거예요. 친구들의 대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옳은 얘기고 지혜로운 얘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다 옳지만 지금 그 정의가 실현되기까지 온전한 구원이 펼쳐질 때까지 그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로서는 그게 다 그 얘기가 그냥 뭐 그냥 머릿속에 하나도 그냥 머리만 울리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조심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계속 반복되는 듯한 노조를 읽어가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대화하며 살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네가 하나님을 모르더니 결국 그 꼴을 당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거냐는 말이죠. 특별히 또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너 믿음이 좋은 줄 네가 안지 모르지만 이런 일을 겪는 걸 보니까 감춰진 죄가 많으니까 회개 빨리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마땅하냐 그 얘기죠. 지금 뭐 기껏 나 같은 지혜자가 없다고 말하는 이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뭐 악인들은 평생 고통을 당한다. 뭘 고통을 당해요? 뭐 너무나 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뭐 그에게 이른다. 다 이런 얘기는 궁극적으로 이럴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그걸 욥에게 할 얘기는 아니라 그 얘기죠. 자,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망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붙인 까닭은 엘리바스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욥, 너 쫄딱 망하지 않았냐? 너 이런 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엘리바스의 심경이지만 그러나 욥을 제외한다면 욥의 지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잠깐 도외시한다면 맞는 얘기예요. 많은 자들의 특징 1, 2, 3 그건 뭐 우리가 들을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태도는 반면 교사로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이지만 또한 그가 하는 주장이나 그가 하는 말은 옳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옳은 말은 또 듣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옳은 말을 우리가 듣되 그 말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하느냐. 그게 늘 지혜는 사실 지식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태도에 관한 얘기로 귀착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태도가 온당치 못하면 아무도 가르치지 못할 것이요. 그 뭐 별로 배운 게 없어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점점 지식을 쌓아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 한 권이 통째로 지식적으로 머리에 들어있다고 한들 그를 누구보다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성경 단 하절, 단 한절 말이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해주라.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살아도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는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게 먼저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살면 그게 곧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얘기죠. 뭐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 아니 대적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많은 자들의 특징은 지금 엘리바스의 얘기에 따르면 다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적으로 돌린 탓이다. 그게 다 교만의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 여러분 우리가 재벌 앞에서 돈 자랑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힘 자랑 못하지 않습니까? 뭐 BTS 앞에서 인기 자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비교할 수 없는 상대 앞에서는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뭐 입을 열어 자랑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니까. 자,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리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보니까 또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엉겼다는데, 오늘 살찐 분들은 그냥 뭐 조금 아 그런 말이 있나 보다 하는 걸 좀 귀담아 듣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허리에 기름이 좀 엉겨서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자, 어지간 이게 부를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뭘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뭐 달려든다 그러는데, 그런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엉기고 말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집 돌모대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황폐할 집에 혼자서 큰 성곽을 지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집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 뭐 부자들이 무슨 큰 집을 샀다 뭐 그런 부잣집들의 집이 소개가 되는 걸 보면은, 야, 저거 진짜 부부싸움 하면 참 부부지간에 찾기 어렵겠다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아, 부르려면 보면 뭐 되게 옛날에도 뭐 1층 2층만 있어도 배를 만들어 가지고 1층 2층에 있는 뭐 아버지가 1층에 있는 뭐 누구 부를 때 뭐 이렇게 배를 누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뭐 그만한 집 규모지만은 방이 뭐 99개가 되네 뭐 이렇게 되면 어디 갔는지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다 폐허가 되고 말 곳에 그런 걸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질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삶이란 말이죠. 그게 불을 추구하는 삶의 특징이란 말이죠. 이 시대가 만물리즘에 빠졌다는 건 뭡니까? 오로지 불을 기준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란 게 뭡니까? 돈이 근본이 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돈이 질서를 만드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돈 앞에 그냥 주눅이 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증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 이 시대는 잘 사는 게 기준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돈이 쌓이면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잘 산다고 말하지만, 아니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냥 돈이 많을 뿐이지 잘 산다라는 게 그게 진짜 웰빙이냐는 말이죠. 웰빙이란 웰다잉이 없으면 절대로 웰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웰다잉을 못하는데 어떻게 웰빙이 되냐는 말이죠. 죽고 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죽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산들 그게 어떻게 잘 살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거 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젠가는 황폐한 몸이 될 거 아니에요.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몸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이 몸을 저는 그 뭐 보디빌더들 아침부터 제가 나무랄 이유는 없지만 그럼 뭐 그렇게 단백질을 먹고 해가지고 몸을 그렇게 불리는지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예. 참 왜 이렇게 살을 우락부락 찌어야 하는지 그렇게. 근데 하여튼간에 저지은 그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현실과는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지금 보면은 뭐 자고 나면 재산이 불어날 수도 있고, 예, 뭐 늘 부유하고 땅에서 소유가 점점 늘어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예, 인생의 마지막은 아무것도 그게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사는 삶의 결정란이에요.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빙산 보셨습니까? 저는 빙산 많이 봤어요. 남빙양 가면서 빙산 뭐 조그만 유빙에서부터 큰 12km, 24km 되는 이런 엄청난 빙산들을 봤는데, 그게 바다에 떠 있는 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빙산의 국악은 나머지 90%는 바다에 가라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보고 다가갔다가는 그게 그냥 배가 파손당하는 것이죠. 빙산은 위에 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밑에 안 보이는 부분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존재인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과 보이는 인간만을 기준으로 사는 삶은 근본적으로 다른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잘 사는 삶의 기준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잘 사는 기준을 자꾸 따라가면서 그렇게 그걸 자꾸 목을 매면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겠죠. 마치 부모가 아이들이 정말 게임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걸 보는 안타까움하고 막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은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유, 뭐 맨날 뉴스 보면 뭐 그거 아니에요? 부활이야 하다가 시험과 올무에 빠진 얘기, 그리고 해로운 욕심 때문에 뭐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 얘기, 그게 뭐 뉴스의 주류들 아닙니까? 자, 30절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망하는 자들의 특징 또 하나는 어두운 곳을 떠나지 않는데요. 늘 어둠에 머무른 어둠의 자녀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 옛날에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둠의 자식들. 어둠을 떠나지 못해. 어둠을 좋아해. 밤을 사랑해. 뭐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그대에게 맨날 그런 편지를 듣고 이랬지만 좌우지간 이게 어둠 속을 좋아한다는 게 문제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오셔서 나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는 실족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밝은 곳으로 가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죠. 더 이상 어둠에 머무르지 않는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어둠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마스크를 했지만 이마에라도 빛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않을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봉이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자들의 특징은 스스로 속아서 허무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믿으면 결국 그 봉, 대가는 허무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많은 자들은 결국 스스로 속아서 허무한 것을 믿는다.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사기꾼 믿은 사기꾼이 나쁩니까? 아니면 믿은 자기가 바보입니까? 괜히 둘 다 그래요. 그래 둘 다인데 어쨌건 본인한테 책임이 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거. 뭘 믿어야 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지혜 아니에요? 우리 뭘 믿고 살아야 할 것인가? 돈인가? 권력인가? 그런 것 다 없어질 것들이라면.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뛰어들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고난을 기뻐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환난은, 예,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인내할 줄 알고 때로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자발적으로 뛰어들고 말이죠. 그게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환난을 피하는 게 오직 잘 사는 거로 생각한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얘기한다. 잠언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인생이 이런 거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편안한 길로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반석 위에 왜 집을 지으라고 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얼마나 편하게 지을 수 있는데. 그게 때가 되면 무너지니까 사라지니까. 자, 32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풀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니라. 곧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뭐 30년 50년 가면 곧 아닌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곧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보니까 여기 뭐 머리가 흰 분도 많고 이런데 70, 80대면 어떻습니까? 인생 한순간이라고 다 말하잖아요. 야, 길게 살았다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곧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고 꽃이 뭐 제대로 피기 전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비유가. 자, 34, 35절이 그까 시작.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요새같이 이 불임 가정 많은데도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이런 얘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쨌건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선한 행위의 결과라고 믿었고 우리가 닥치는 이 불행한 일들은 모두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지혜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세상 지혜는 인과론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화복만을 기준으로 삼는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지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웃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 이웃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고난을 자청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중보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뭐 자기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때는 남의 기도하러 여기 앉아있잖아요. 이 아침에 와서 힘든 시간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까닭은 예. 그게 잘 사는 길인 줄 알지만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엘리바스는 지식이 있었지만 덕을 세우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 부족한 탓이겠죠. 욥을 더 사랑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칫 잘못하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 애타는 사람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참으로 귀를 열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전부를 알고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면서 때로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귀에 들리는 것을 진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얼마나 제한된 것인지요. 얼마나 우리는 좁고 그리고 정말 흘러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지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 영영이 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 세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끝까지 주 안에서 하루를 완결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답답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진리의 절대적 기준을 놓치지 않고 헛된 것들 속이는 것들에 속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은 것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애타는 마음 갖게 하셔서 긍휼한 마음 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늘 중보하는 중보자의 소명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중보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지혜로운 엘리바스가 참 욥에게 강요하듯 자기의 지식을 강조했듯 그렇게 남에게 윽박지르지 않고 참된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